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같이 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김금자 집사를 돌봐주는 도우미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은자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드린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에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젊은이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아마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화형을 당하는 것도 아마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찬송을 부르지만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니요,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은 사실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그 거룩한 피를 흘렸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단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 죄목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저것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했나? 왜 저렇게 극단적인 태도를 취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순교자의 마음과 또 그 순교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실 이해를 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또 편해져 갈수록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사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유명한 터툴리안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려가시면서 교회의 주춧돌을 쌓으셨습니다. 이후에도 오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전수를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피 흘리기를 거부했다면은 지금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 셔먼으로 타고 올라오면서 그곳에서 피를 흘렸었죠. 이런 모든 피가 뿌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흘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 만약에 이피 흘림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또한 우리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용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그 놀람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씩 점령이 되어 갔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음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장윤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베트남에 피를 뿌리러 갔습니다. 생명을 또 뼈를 그곳에 묻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장선교사님이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추방 명령이 떨어지면요, 바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더 이상 그날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경찰의 추방 통보를 받는 그 순간, 그 장선교사님은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찰 앞에서 울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울면서, 아니, 왜 우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당신네들이 불쌍해서 운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거를 생각을 하니까 불쌍해서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뼈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추방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또 눈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달리 할 것은 없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던 경찰이 부지런히 위 사람을 만나느라 위층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조건을 내걸면서 추방 통보를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다시는 종교 행사를 하지 마라. 만약에 한 번만 더 하면은 그때는 진짜로 추방이다 하면서 그 추방 통보를요 취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기적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열 것은 열어주시고 닫을 것은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선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계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땅 위에 피 흘리는 이 순교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순교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에 한반도에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흐를 것입니다. 아니, 북한 땅에는 지금도 그 순교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자손손이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누군가는 또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피 흘리기를 거부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기독교의 생명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보좌, 그 제단 아래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졌던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도 거기에 계셨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땅에서 흘린 이 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어서 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한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보다도 너무 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던 사도 베드로도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던 야고보도, 또 내 인생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화형을 당했던 폴리갑도, 그 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모임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순교자들의 모임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천국에서는요, 이 모임, 순교자들의 이 모임, 이 모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모임에 동참하고 싶어도 동참하지 못합니다. 순교자가 아니면은 동참을 못하죠. 천국에서는 그야말로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조선 말기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와 또 공산주의 치하에서 피를 흘린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순교의 피가 언제까지 계속 흐를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흰 두루마기를 줍니다. 흰 두루마기, 옷을 주는 것이죠. 이 두루마기는요, 순교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이 옷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속에서 아마 순교를 당해서 왔을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흰 옷은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보혈에다가 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늘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늘 그 옷을 씻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의 삶이 이러했다면요,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며 인정을 하며 회개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한 사람은요 늘 겸손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머무는 삶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시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근거하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출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니까 이 흰 옷, 세마포 옷은요 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옷을 늘 씻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다가 나를 늘 씻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삶이 바뀌어서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만 쉬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러면요 그것은 사실 몇천 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잠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쉬고 있으면 되냐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막 심판을 하실 그 전에 이 순교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순교의 피를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받으실지, 또 중국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피를 얼마나 받으실지, 북한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를 그때까지는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작정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기록을 다 했습니다. 기록을 하는데 제일 첫 마디에, 여러분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서 충성하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줄 수 없겠니? 그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즉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임직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치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비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찢어져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이건 목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걸이에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이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곧 죽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따라올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십자가 지라 죽어라.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도 십자가 짊어졌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뽁뽁뽁 그러니까요, 그 복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면은 교회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요, 십자가 짊어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이유로 죽었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게 둘러싸고 서 있는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세워놓고 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광경을 옆에서 주먹을 쥐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서 있죠. 이 세 부류 속에는요, 아주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 이 말은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건물 성전, 이 성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이미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 우상시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했었고, 또 하나는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거슬러서 행하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오신 그 메시아를 직접 너희들이 죽였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양심을 푹푹 찌르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양심이 굳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도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막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자신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딱 드러내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꼭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그 속에 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만 갈았었습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쯤 하고 입을 딱 다물었더라면은, 그랬다면은 아마 돌에 맞아 죽는 데까지는 안 갔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 분위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돌을 들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깔아뭉개고 돌을 던져서 죽였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이 세 절에서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말씀 읽는 순간에 분노가 극에 달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덤벼드는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면서 더 이상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귀를 막으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넘어뜨리고 돌멩이를 치워서 막 분노화해서 던지는 이 모습 속에 진짜로 분노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이요, 사탄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분노하면서 그 자신의 정체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렇게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귀를 막고 내가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귀를 막으면서 덤벼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기가 막힌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책망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입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요, 죽음이었습니다. 죽이면 이제 그것으로 끝냈고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한 사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야 돼요.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신앙을 성도들이 가지게 되면요, 죽음을 불사하고 덤벼들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날 잡아 잡수수하고 얼굴을 들이미니까 사탄이요, 순교시킬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여도 사탄의 마음이 기쁜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상급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도 속이 쓰라리고 저렇게도 속이 쓰라린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사탄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견뎌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 죽은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미쳐버립니다. 사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어부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사탄에게는 수치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견뎌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정점이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순간이 바로 이 부활의 순간입니다. 사탄을 깨어부수고 이제 내가 내 자녀들도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순간이 부활하시는 순간이고, 사탄은요 가장 처절한 그 비참함을 맛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시켰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시켰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제일 싫어하고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기쁨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사탄은 그 싫어해요, 굉장히.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의 일을 깨어 부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 눌려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일을 무력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부활을 입에 달고 달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1년에 한 번 부활 찬송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 오늘 목사님 이 설교 말씀 마치고 찬송할 때 부활 찬송하실 것 같아 아마 생각이 들죠. 우리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활 찬송 입에서 많이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고 사탄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무기인 부활을요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러한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에 달고 다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도 죽어야만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 오늘도 죽을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혈계들도 죽일 것입니다. 내 뜻도 죽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우리가 이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가장 수치를 주고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를 주었던 사탄에게 우리가 가장 큰 수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세상은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손 못 댑니다. 세상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부활신앙을 주십시오. 제가 제 삶 가운데에서 나를 죽이는 이런 신앙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산 제물로 제물은 죽이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장면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나도 죽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를 죽이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